추우시죠? 오, 대답을 하시네요, 오늘. 네, 좋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네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짧다면 짧은, 또 길다면 긴, 한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니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길게 표현을 하자면 전에 살던 동네조차도 낯설어졌고 또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았고 또 한국에 있는 내내 날씨가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아서 다니기에 너무 행복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서 너무 좋았고 좋은 게 굉장히 많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아 빨리 또 가고 싶다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짧게 표현하자면 순대국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시작과 끝은 순대국밥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을 한국에서 떠나 있어서 그런지 정말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마치 서양 문물을 처음 접하는 조선 사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두리번 거리면서 다녔거든요. 이제 주일에는 너무 오랜만에 꿈 있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아,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무심코 이제 주보를 버렸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 주일날 들은 설교랑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서 묵상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주보를 찾아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영광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본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대답하시던 분들이 다 잠깐 주무시는 것 같은 정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14장인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이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는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부분이에요. 꼭 누구 한 사람에게 지칭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앞에 말했던 세 친구들 모두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욥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첫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에요. 저 바다의 생물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판에 저 풀들을 봐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작은 물고기는 꼭 잡아먹혀야 하지? 저 들판의 새들은 왜 저 작은 곤충들 왜 다 잡아먹어야 하지? 불쌍하지도 않나? 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잡아먹혀야 하지? 저 들판에 있는 저 풀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왜 짓밟혀야 하고 파괴당해야 하는 거지? 왜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동물들, 생물들은 왜 너무 불공평할 만큼 왜 항상 잡아먹히고 파괴당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는 걸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들으시면 누군가는 진짜 그렇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너무 비약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계실 수 있죠.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로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 폭력적인 분,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것들이 극대화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욥의 세계관의 근거 두 번째는 바로 경험에 의한 지혜입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욥이 느끼는 파괴적인, 폭력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당대의 의인이고 정말 믿음이 좋다 그랬고 신앙이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입이 닳도록 묘사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불공평한 분이라고, 폭력적인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 난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엄청난 축복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홍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최악 중에 최악이겠죠.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물 너무 소중해. 이야,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홍수 지역에서는 난리가 나잖아요. 물 이제 그만. 지겹다 아주 그냥.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우리는 물을 어떤 존재로, 어떤 것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각자 필요에 따라서 정의했을 뿐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매 순간을 다르게 정의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로 이끄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까지 하는 올마이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식은 듣기만 해도 심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너 걔 알아? 했을 때 아, 그 머리 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알아챈 것, 알아본 것, 알아들은 것 이 정도에 가깝죠.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적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비인격적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비인격적인 관계에는 생명이 없어요. 상대방이 도구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무엇보다 교제가 없습니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인가요? 정반대가 되겠죠. 생명이 있고 도구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임을 서로 증명을 하는 거죠.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커넥션, 교류가 계속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이라는 말하고 인격적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냥 인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라는 말은 그 부족한 것을 포함하는 그냥 포괄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완전한 참 인간을 따라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참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여긴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분 나하고 떨어져서 분리돼서 비인격적인 분으로 나와 분리된 그 갭 그게 있다면 그 틈 사이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우울증이 자리 잡고 분노가 자리 잡고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틈을 넓혀가죠. 70%, 80% 그 정도가 아니라 100% 완전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100%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어디서 오나요? 첫 번째는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다 완전 100%를 내가 선택해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가졌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신뢰는 은혜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고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집어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구글링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100% 신뢰하는 관계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 같은 일관성이 필수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두 살 때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숨소리가 고르지 않고 기침을 계속하고 밤이 되면 이제 자다가도 코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울기를 계속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GP를 데려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천식이라면서 인헤일러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살인데 그걸 손에 들고 집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부모의 마음이어서 그런지, 아,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못 느끼시는 표정들이신데, 네. 이 작은 아이가 두 살이면 얼마나 작아요, 그쵸? 그 작은 아이가 이거를 평생 손에 들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눈물도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기침이 점점 나아지더니 그 다음날 싹 나았어요. 감기 같은 바이러스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영국의 의료 부분에 신뢰를 일시적으로 잃었습니다. 저는 네, 의사분들 죄송해요. 저는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쁜 편이에요. 지금 렌즈를 끼고 있지 않은데 사실 그냥 여기 이렇게 주저앉는 게 싫어가지고 네, 안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두통이 되게 잦고 양쪽의 시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런던에서 안경을 하나 새로 맞췄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안경을 굉장히 열심히 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간 김에 안경을 하나 더 맞춰오자 갔는데 와 요즘 안경은 엄청 가볍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먹어서 제가 가서 안경을 맞추려면 뭘 하죠? 시력검사를 하죠. 네, 시력검사를 하고 이제 자기가 쓰던 안경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안경을 지금 표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시네요. 네, 안경 그 도수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안경 도수와 제 이제 시력을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갔는데 머리 아프지 않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쪽집게 도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으로 저 양쪽 눈이 시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머리가 계속 아플 거라는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쓰시던 안경과 시력이 차이가 커요. 이 안경을 계속 쓰셨다면 두통이 엄청 심하셨을 텐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영국의 또 다른 파트에 신뢰를 일스택 잃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어떠신가요? 단지 정시 출근, 뭐 100% 제 시간에 출석 도장을 찍는다거나 마감일을 잘 지킨다거나 이것만으로 100%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해보신 분? 출석만으로 나는 A를 맞은 적이 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없죠. 뭔가 하겠다고 내가 말한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신뢰를 위해서.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뭔가 차분한 마음으로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들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온데간데 사라져요. 자, 신뢰가 있을까요? 굉장히 크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번만 얘기하면 착착착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그 약속을 지켜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을 완전히 눈 감고도 신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죠. 근데 그 자리에 계신 것, 존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 한 개의 실수도 없으세요. 우리 삶을, 이 세상을 하나의 실수도 없이 지으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기는 하는데 신뢰는 하지 않을까요? 신뢰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건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그 좋은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건가요? 착한 사람은 칭찬하고 나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혼내면 되는데 아, 그 심플한 걸 안 하시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일관되게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거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한다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죠? 신뢰한다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나오고 기도 시간이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뢰입니까? 완전한 신뢰, 하나님의 것이 가장 선하다는 신뢰, 일이 잘 되고 있든 일이 영 잘 풀리지 않고 있든 최악의 상황이든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한 상황이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의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바로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불안감과 우울감, 두려움이 점점 그 자리를 넓혀갑니다. 급기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조금 떨어져 계세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솔루션 같죠. 그저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해요. 만나러 가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저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집순이입니다. 정말 이 볼 것 많고 갈 곳 많은 런던에서 인스타그램 보면 사람들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뮤지엄. 저는 저의 동선은 집, 교회, 집, 교회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한테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테스코.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지면 싫어도 나가서 장을 봐야 하거든요. 그 장 보러 가는 것마저 얼마나 싫은지 가능하면 한꺼번에 많이 사오고 싶은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냉장고가 작아요. 아무리 힘이 좋아서 잔뜩 사와도 다 넣어둘 수가 없죠. 둘째, 음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되지가 않아요. 특히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들 쉽게 상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뢰는 딱 이렇습니다. 많은 짐을 나르기엔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짐을 막 이렇게 테스코 가서 이렇게 쓸어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딱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뢰가 몇 번의 예배를 건너뛸 만큼 그렇게 충분히 저장되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한번 예배 갔을 때 많이 축적해오자. 오늘 이만큼의 은혜를 받아가자. 한 3주치 받아올까 이번에? 그렇다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마음은 처음과는 다르게 변해 있거나 상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가게 만드셨나? 하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보나? 어떻게 하면 더 자주 사랑을 부어주나? 고민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정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그 처음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처음은 은혜로 시작됐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삶은 왜 짧고 힘들까요? 인간은 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까요? 삶은 왜 완전하지 않고 급기야 종종 힘들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왜 죽음으로 꼭 끝이 나야 할까요? 그 모든 한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느끼기에 큰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우리 삶의 전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삶이 너무 커 보여도 그 산만 보였다가도 내가 그 산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산은 작아질 거예요. 더 이상 산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믿음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요즘 나는 믿음의 상태가 별로야 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상태야, 나 요즘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식적으로 약간 의지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서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부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겠어요.